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폐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지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은 사명입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이어서 오늘 본문이 유대인들이 늘 스스로에 대하여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는 것에서부터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이 율법을 막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상당한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율법 모르는 이방인들을 할례 없는 이방인이다 그러면서 비난하기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율법을 가지고 있다, 율법을 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사명이지 자기 자랑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1절과 2절을 보시면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고하는 그런 어떤 특권 그것이 있는데 사실 그거는 어떤 사명이지 그거는 자기 자랑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들에게 없는 어떤 것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이 뭐 재능이든 아니면 돈이든 아니면 그것이 다른 여러 가지 능력이든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있으면 그것은 어떤 자랑거리라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어서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어떻게 이웃을 유익하게 할 거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사명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그저 자기 자랑거리로나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인생인지를 뭐 과시하는 그런 것으로 삼게 된다면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많은 은혜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오늘 본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아는 그런 특권을 가졌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제대로 순종하지도 않았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설령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손치더라도 그들이 하나님께 제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라고 해서 심판을 안 받느냐, 그렇지 않고 오히려 더 분명한 심판을 받게 될 거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 1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심판을 면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율법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뭐가 거룩한 삶이고 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가,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어떤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런데 뭐가 거룩한 삶인지를 그 율법을 통해서 다 배우고 배우면서도 그 제대로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그러진 인생이고 거룩하지 못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분명한 증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거룩함을 가르쳐주는 율법 앞에 서게 되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게 뚜렷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 결국 그 죄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 우리가 어떤 존재냐, 우리가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분명한 기준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 앞에 서면 율법 때문에 자부심을 갖거나 자기를 자랑하거나 잘난 체하거나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율법 앞에 서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허물이 많은 인생인 줄 알아서 결국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 보시면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 율법은 마치 거울과 같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디가 어그러지고 어디가 잘못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어떤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율법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하고 떠들썩하고 내가 어떻게 남들이 모르는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느냐 뭐 그런 거를 이렇게 드러내려고 할 것이 아니고 정말 그 율법의 기능 그대로 우리가 율법을 알고 있다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더 거룩하고 더 조심스럽고 더 경건한 삶을 살려고 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 율법이라는 거는 우리가 도저히 다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정결함을 요구하기 때문에 율법 앞에 서게 되면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그런 용도로 어떤 거룩함으로 이끌어가는 어떤 하나님의 가르침 내지는 우리의 삶을 보여주는 거울로 삼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그 거울을 가지고 있다고, 자기들이 그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그거를 가지고 잘난 체하고 그런 율법 없는 사람들을 멸시하고 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고 늘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뿌리 깊은 죄성인가 하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늘 힘겨루게 하고 잘난 체하고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가 하는 것을 자꾸 보여주려고 하는 그것이, 그렇게 큰 소리치는 그것이 우리 안에 얼마나 뿌리 깊은 죄악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스스로 과시하면서 잘난 체하면서 남들을 비난하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 그것이 얼마나 참 이 하나님 보실 때 안타까운 일이고 또 어떻게 보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과시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는 것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섬기는 것이 마땅한 자세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혹은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다. 그런데 우리가 죄가 더 많으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더 많은 긍휼, 더 많은 은혜를 더 큰 죄인이 누리는 거다. 그러니 뭐 죄 짓는 일인들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별하별 소리를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7절 보시면 7절부터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하고 타락할지라도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진짜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를 택하셨다면 어떤 형태로든 나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 저도 여러 번 만나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진짜 나를 택하셨으면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시면 내가 무슨 짓을 해도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지 않겠느냐 이제 그렇게 말하면서 정작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믿음으로 응답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고 그저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대로 계속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악한 짓이고 얼마나 이것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인지를 잘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빌미로 자기 죄와 자기 허물을 정당화하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인 거죠.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지만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반면에 모든 악한 일을 하는 혹은 자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율법을 가지고 자기 자랑이나 1, 3년 유대인을 포함해서 누구든지 다 소망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 보시면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할 일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율법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인 거예요. 죄의 핵심은 죄 뭐가 죄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1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안중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지 않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에는 의인이 없다는 거죠. 오늘 보면 10절부터 1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0절부터 12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는 것을 자꾸 과시하고 다른 사람들과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큰 소리치며 살려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작 스스로에 대하여 질문해야 될 것은 나는 정말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살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 하나님의 통제를 받고 있는지 나는 정말 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베푸실 은혜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사는지 이런 것을 질문해야 된다고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은 결국 다 무너져 내릴 뿐인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이 인생에 베푸시는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평강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6절과 1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6절과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밤일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우리 시대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가 스트레스가 많으냐 뭐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정말 우리 인생에 스트레스를 더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의지할 줄 모르면 인생의 스트레스는 끊이지 못 않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정말 평강의 길을 걸어가려면 하나님이 어떤 은혜와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알고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할 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할 줄 모르면, 하나님을 의지할 줄 모르면 스스로 두려움을 자초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보여주는 죄요, 그 죄의 결과라는 것을 이 본문이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자기 입술로 범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 13절과 14절, 15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자의 빠른지라.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를 정당화하면서 남들을 비난하고 남들을 책망하는, 남들을 정죄하는 일을 더 열심히 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늘 남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데 발빠른 사람이라면 그거는 정말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남들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은 잘 할 줄 모르면서 늘 남들의 약점을 잘 찾아내는 사람이라면 그거는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에 대하여 아주 재빠르게 반응하고 있는지 생각해야 됩니다. 이를테면 지난번 민수기에 르벤이나 가핫 자손처럼 자기 이속 챙기는 일에는 빠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혹은 거룩한 짐을 짊어지는 것은 미적지근하고 늘 이렇게 느리다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것은 은혜고, 어떤 거룩한 사명으로 부르실 때 그거는 정말 특권인데, 그거는 자기 자랑하고 잘난 체하라는 특권이 아니고 오히려 더 많이 섬기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라고 하는 부르심인데, 거룩함을 이용해서라도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룩한 일을 하면서도 자기 자랑하고 남들보다 내가 얼마나 더 대단한 사람이냐 이런 것을 자꾸 과시하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얼마나 뿌리 깊은 죄성이 우리 안에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뿌리 깊은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 그런 연약함을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함을 겸비함으로 은혜와 긍휼을 구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하고 있는 작은 일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남들보다 더 자기가 더 대단한 인생인 것처럼 잘난 채 하려고 한다는 것은 이건 얼마나 더 부끄러운 일이겠어요. 오늘 본문이 유대인이 어떻게 자기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잘난 체 하고 있느냐, 그건 잘난 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하게 무릎 꿇어야 될 일이다. 그래서 세상에는 자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도 있고 뭔가 먼저 은혜를 받은 사람도 있지만 너나 할 것 없이 다 소망 없는 인생이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와 긍휼이 없다면 설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주님 앞에 그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 없이는 설 수 없는데, 우리가 늘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스스로 자기 스스로를 잘난 체하고 스스로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베푸시는,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만 의지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